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23장 30절까지 예, 우리가 오늘 좀 길게 봤는데요. 요시야라는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 늘 왕, 좋은 왕, 훌륭한 왕의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왕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을 다 표현을 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에요.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을 갔다. 지금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그랬던 왕이 많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지금 요시야가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훌륭한 믿음의 왕 4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열왕기하가 지금 이게 몇 장이에요? 지금 요시야 왕 있는 데가 22장이에요. 그럼 몇 장 더 넘기면 어떻게 돼요? 장이 몇 장까지 있어요? 25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25장까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참 이렇게 위대한 왕이 한번 마지막 남쪽 유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지막 운동을 한번 이렇게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꼭 불이 꺼지기 전에 한번 이렇게 확 하고 타오르잖아요. 그런 듯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업적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하고 이런 것을 교훈 삼고 배우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읽으면서 마음 한쪽이 그렇게 짠한 거예요. 이 역사가 망하는 역사인데, 망하는 역사의 마지막에 이 왕의 개혁이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가,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 요시야 왕이 지금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18살 때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랑 이렇게 겹쳐지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을 보면 1절, 2절, 3절 제가 볼게요. 같아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운상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제단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이제 쭉 나와요. 개혁이 나오고 그러다가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의 시장 마하세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열왕기하에 나오는, 지금 열왕기하는 몇 살부터 시작을 해요? 요시야 왕이 18살이 아니고 왕이 된 지 18년이에요. 그러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몇 살이에요? 26살 때예요. 근데 역대하는 지금 몇 살 때부터의 모습을 좀 더 세세하게 기록해 줘요? 8년이 지나서니까 16살 때. 그렇죠? 16살 때 누구를 찾은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던 나이가 16세 때, 청소년 때였어요. 왕이 되고 8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12년째, 그 몇 살 때예요? 20살 때부터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종교 개혁, 우상 숭배했던 것을 없애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6살에 가서 비로소 본격적인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아주 과감하고 철저하게 했던 모습들을 지금 이제 쭉 소개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2년밖에 왕 노릇 못하고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전에 할아버지는 누구였어요?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역사 속에 아주 나쁜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므낫세였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얼마나 많이 또 통치를 했어요? 엄청 했죠. 51년을 했죠. 51년 하는 동안 49년은 진짜 못되게 하다가 아주 최고로 악하게 하다가 49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게 돼요?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1년 동안 잡혀가죠. 잡혀갔다가 그때 비로소 뭐예요? 회개해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돌아와서 6년 동안은 참회하면서 왕노릇하다가 죽어요. 숫자를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 6년을 참회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2년을 암몬이 왕노릇하다가 죽어요. 몇 살의 왕이 됐다고요?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한 살 때부터 6살 때는 누구를 만났어요? 므낫세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그 므낫세가 그 마지막 6년은 뭐 했다고요?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할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할아버지 영향을 받았죠. 제가 이 궁금한 게 사실 역대서를 보면 이 족보 속에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오고 이런 자식이 나오고 그게 제가 참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는 므낫세와 암몬 뒤에 이런 기가 막힌 요시야 왕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지냈던 므낫세의 영향을 어린 시절에 받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선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받지 않고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풍토가 그런 나라 풍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 변화된 할아버지의 말년을 만났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가 포로로 1년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손자를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자에게 해주고 싶은 유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뭔가 지각을 분별할 수 있는 10대가 됐을 때 청소년기가 된 거예요. 왕자 교육을 그래도 받았잖아요. 16살이 됐잖아요. 16살이면 지금 뭐 여기 10학년, 11학년이잖아요. 그럼 대충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을 할 줄 알잖아요. 지금 요시야를 보면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건지를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그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없애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개혁을 해나갑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크게 근간을 이루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성전에 잘못된 것들, 그 전에 뭐 성전 제사가 제대로 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거를 수리하고 정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즉, 뭐 다시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겠다라는 거였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게 회복이 안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수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즉, 종교개혁을, 우상을 없애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율법책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법책을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잘. 어제 숨겨져 있던 율법책이 드러났어요.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읽었어요. 그랬을 때 왕 앞에서 읽었을 때 11절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왜 옷을 찢은 거예요? 이거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옷을 찢을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보니까 모세오경이었을 거예요. 신명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역사를 보고 우리 민족이 미래를 보니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큰일 났다. 그리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는 일들을 지금 요시아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됐구나라는 고백을 지금 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의 고백들이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에게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훌다라는 여자, 훌다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훌다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이 국가는 너무 범죄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가 어렵다라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요시아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줘요? 요시아의 눈물을 보았고 요시아의 진심을 보았고 요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아서 요시아 때에는 그거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개인적인 약속을 해주세요. 그럼 한번 보세요. 아, 나라는 망하는데 나 살았어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안 기쁘죠. 나 때는 괜찮아요. 우리 자식 때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대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안 행복하죠. 요시아의 삶은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망할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았어요. 말씀 안 들었죠? 그리고 선지자가 확인해 주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줬죠? 망할 거라고? 근데 너 때는 괜찮다고? 그러면 아, 나 때는 괜찮으니까 뭐 괜찮을 거야. 이렇게 못 산다고요. 요시아가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가 온 사람들을 모읍니다. 23장에 보면 그래서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선지자들을 다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물론 노소하고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3절에 그렇게 돼요. 23장 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여러분 이런 대목을 가만히 보면 이 요시아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망하는데 돌려주세요 뭐 떼쓰고 이런 짓을 하지 않고 말씀인 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는데 망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잘 섬깁시다라고 선언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겠다고 우리 세대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선언을 하는 게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이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게 참 눈물겨운 장면이에요. 망하는 역사를 놓고 백성들 앞에 우리 지금이라도 하나님 잘 섬깁시다. 이게 지금 속에서는 정말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소망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감히 하지도 못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리고요 도끼를 품고 국가에 있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우상 섬겼던 것들을 정말 싹 없애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 보면 뭐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없애는 건 둘째치고요. 그 뭐 해골 패다가 그 산당에다가 그냥 막 뿌려버리고요. 그거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냥 막 길바닥에다 내어버리고 아주 모든 백성들이 보란 듯이 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역대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 바알과 우세라는 제거했지만 산당 제사는 없애지 못했더라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잘했지만 끝까지 잘 개혁을 못했는데 요시아는요 산당 제사 다 찾아서 없애고요. 그리고 성전 복판에 있었던 여기 보니까 뭐 미동들 이게 참 정말 얼마나 폐역한지 여호와의 전에 아세라 신을 섬겼던 미동들 남자 창남들 창기든 이런 애들 잡아다가 다 없애버리고 막 그 남쪽뿐만 아니라 지금 남쪽 왕인데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뭐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 늘 북이스라엘을 잘못되게 만들었던 시작이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잖아요. 금송아지. 우리 남쪽 가서 예배드리지 말자. 우리 북쪽에는 이 송아지 단을 섬기자. 베델과 단의 선을 섬겨서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체성과 같은 거였어요. 우상 숭배했던 것이. 근데 북쪽 땅에 있는 것까지 요시아 왕이 다 없애버리는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전체의 이 우상을 없애는 일을 정말로 무섭게 단행해 나갑니다. 젊은 왕이 정말 무섭게 해요. 20살 때부터 시작됐던 개혁이 26살 때 아주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칼날 같은 말씀 앞에 서서 마지막 39살 때까지 그 일을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정말 40도 못 산 왕이지만 8살부터 40도 못 사는 3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삶을 살았던 정말 귀한 삶을 살았던 한 젊은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 그냥 빨리 읽었어요. 빨리 읽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8살 때 왕이 되고 아버지 일찍 죽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고 16살에 쓰고 20살에 우상 없애는 일을 시작하고 26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다시금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 전에 사무엘 이후에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왜 그 훌륭했던 왕들이 틈틈이 있었는데 유월절을 안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 유월절 절기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참 아주 뿌리와 같은 그런 사건의 구원의 역사를 온 백성들에게 교육하지 않은 거죠. 유월절을 지켜야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7일 동안. 그럼 7일 동안 절기를 국가적으로 지키면 이 날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을 말로 안 가리켜도 7일 동안 하면 어려서부터 그걸 익숙하게 배우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절기구나. 7일 동안은 이렇게 지내는구나.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굽에서 옛날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야. 그거 가리키는 날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그 광야에서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우리 민족을 이 땅에 주셨고 그리고 열두 지파가 이 땅에 분배해서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세우시고 솔로몬왕을 세우시고 그러나 후에 하나님을 잘 안 섬겨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고 이런 역사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단순히 유월절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우리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라는 교육을 그 다음 세대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언제 하는 거예요? 망할 때 하는 거예요. 망할 때. 사무엘 때 한번 하고는 그 다음엔 거의 안 하다가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절기도 늘 할 때 해야지 이게 참 감사한 건데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 한번 다 설명해야 돼.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뭔지.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힘들었던 시절이었는지를 알 만한 역사를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게 요시아를 참 좋아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열왕기하 역대하를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요시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참 요시아 왕 같은 사람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프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소망이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소망이 그렇게 있지 않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참 큰 답을 얻었어요. 요시아 왕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요시아 왕같이. 여러분 망할 거 알고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이거 보통 믿음 아니거든요. 지금 요시아를 이렇게 보면요. 누구 탓하지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고요. 절망하지도 않고요. 낙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말씀의 기준으로 서서 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진짜 역사 속에 굵고 짧게 산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다가 끝이 선하지 않은데 끝의 그림이 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정말 철저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자 했던 사람. 그것도 언제부터요? 젊은 시절부터. 야, 보통 철나면 죽는다 그러는데 이분은 은혜 받고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정말 야, 어떻게 10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10대 이런 은혜를 입고 청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겁게 헌신하고 살 수 있었을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고.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은 혹시 아유 그건 젊으니까 했지 이제 우리는 늦어서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요시아처럼 남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복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참 귀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참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종, 아, 나에게 맡겨진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참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왔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참 귀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요시아 왕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삶을 이끌고 가는 다른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 외에 벗어나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봐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발견하시고요 과감하게 없애버리세요. 요시아가 정말 무섭게 없애버렸거든요. 철저하게 없애버렸거든요. 끝까지 없애버렸거든요. 그냥 뭐 여론 묻는 것도 아니고 이목 보지도 않고요 성경 하나 가지고 율법책 하나 가지고 그냥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끝까지 나아간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을 거예요. 요시아의 삶에 먼 훗날의 미래 때문에 마음 한쪽은 어두웠지만 그가 했던 개혁에 한 발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그만이 아는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믿음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역사가 어두워도 우리 안에 비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한 줄기가 있어요. 그럼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 빛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